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머리에서 힘을 좀 빼고 가벼운 얘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2011년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에 깜짝 게스트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테일러. 고백하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이고 그래서 뉴스룸의 엔딩곡으로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내서 핀잔을 좀 듣기도 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두 가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테일러라는 이름. 제임스 테일러를 좋아하던 스위프트의 어머니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성씨를 딸아이의 이름에 넣었던 것이죠. 바람대로였을까? 그 딸은 가수가 됐고 어머니의 우상과 함께 무대에 이렇게 오르게 됐습니다. 배우 오드리 토트 역시 오드리 헵번을 너무나 사랑했던 부모가 딸의 이름을 오드리라고 지어서 그 딸은 배우가 됐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을 존경한 부친이 그 이름을 앞뒤로 바꾸어서 희정이라 불렀다 하니 굳이 성명학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이름 안에는 이름을 지은 사람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희한하게도 그 소망대로 인생이 흘러가기도 하죠. 있을째 어지린 저는 24살 문재인입니다. 대선 직후 한 언론사 인터넷판 뉴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죠. 현직 대통령과 똑같은 이름의 젊은이가 대통령과 동명이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고 차라리 개명을 하라는 말도 들었다는 그는 같은 이름을 가진 대통령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제 아이에게 엄마랑 이름이 똑같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이 국민들과 한 약속을 정말 잘 지켰어라고 자랑스레 얘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름값을 해달라는 그 요구는 오랫동안 묵직하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특정 인물과 동명이인으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개명을 신청하고 있다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는 지금 각자의 이름값을 잘 하고 있는지 덕분에 다시 돌아보게 되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장관 인사청문회는 하되 추경 논의는 없다. 그러니까 따질 건 따지되 추경은 안 된다. 이게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 끝에 나온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을도 이런 을이 없다면서 대선 불복 이런 얘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심지어 이제 눈물까지 보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울지 말고 정치력을 보이라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 옆에 지금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을 모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가 오늘 만나 뵙게 됩니다. 상황이 좀 무겁긴 한데요.
네.
이게 좀 가벼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보니까
네.
울면 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우는 거 아닙니다.
우셨던데요, 아까 보니까?
아이, 울진 않고, 좀, 예. 좀 울컥했죠.
예.
알겠습니다. 감정이 격해져가지고요.
예.
사실은, 이번 일자리 추경,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고,
예.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일자리와 민생이 심각한 문제여서.
그건 알고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추경을 제출하고 이제 국회가
예.
심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겨우겨우 해서 제가 이제 국회 원내대표가 된 지 한 달 조금 넘는데요.
예.
그 기간 동안 다른 야당 원내대표 방을 정말 문턱이 닳도록 다녔고
예.
전화도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하고 매일 전화를 드리고
예.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야당의 말씀도 자세히 듣고 그리고 추경에 필요한 것 있으면 반영하겠다고까지 했고 국민들에게 예.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한 달 넘어서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당까지 대체적으로 동의가 돼서
예.
그래서 이제 합의까지 이룬 거거든요. 근데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은 반대한다고 그래서 추경 심의가 아니라 추경 논의를 계속하자라고 하는 합의문을 넣으려고 했던 예. 겁니다.
그 심의보다도 사실은 더 약한 논의로 그렇죠. 하자고 했는데 예, 그걸 예. 안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거를 안 들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왜 안 듣는다고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추경이 국가재정법에
예.
위반된다. 이 국가재정법에 추경을 편성할 그 조건이 안 된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뭐 국가 재난 사태라든가 아니면 네. 경제 위기라든가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경제 위기일 테고요.
경제 위기고 일자리 위기고요.
예,
실업 대란이죠.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그 이 질문은 정우택 원내대표께 드려야 되는데 네.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네. 이 자리에 모시지 못했는데 제가 뭐 하여간 다음 주라도
네.
가능한 날에 같은 질문 그러시죠. 좀 하기 위해서 네.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추경에 대해서 조금 혹시 네.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추경이 통과된 적이 안 된 적이 없고
네.
그것은 아마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맞닿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개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 인프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일자리로 된다고 하니까
네.
과거 추경 성격하고는 조금 달라서.
사실 근데 좀 논의를 해보면요.
예.
우리나라 일자리가 이제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차, 2차 산업은 OECD 우리 수준의 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 거기는 일자리를 만들어봐야 잘 안 되고요.
예.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에 그 소위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라고 하는 개인 서비스가 있고.
예.
보건, 복지, 의료, 환경, 노동 뭐 이런 등의 사회 서비스가
예.
있는데요. 사회 서비스 쪽에 우리가 한 300만 개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개인 서비스가 아주 과잉돼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식당이 400명당 하나인데 우리는 70명당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몰락한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가고 이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자리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는 거는 사회 서비스입니다.
예.
이거를 논의를 하시자는 겁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선 불복이다. 이 굉장히 네. 강도 높은 발언을 하셨는데
요즘 그 자유한국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요.
예.
이철우, 홍준표 의원 이런 분들이 그 이 정권 오래 못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막 하세요.
예.
그래서 그거 참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무조건 그 민정수석은 나와야 된다라든지
예.
아니면 추경은 아예 논의 대상이 안 된다라든지 이 추경은 특히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이고
예.
따라서 이거는 정부 출범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선 불복이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예.
정부가 출범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 핵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국민의 지지가 70%나 되는
예.
일자리 그 민생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네.
저기 추경 논의는 할 수 있습니까?
추경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직은 분명치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국회가 파행까지 됐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좀 예. 더 지켜봐야죠.
근데 추경은 사실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6월은 어차피 이제 다 지나가 버린 거고.
아직 뭐 며칠 남아 있으니까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개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7월은 가능하냐? 7월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7월 달에는 해야죠. 이거는 이제 지금 국민 지지가 70% 이상이고요.
그러면 네. 그 자유한국당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들어와서 논의라도 하고 그것이 심의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뭐 통과시키든가 해야 될 텐데 그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당 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울지 말고 정치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조금 도와주실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당, 그러니까 정부 예. 여당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이거든요.
예.
심각한 일자리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마중물로서의 예산인데
예.
그걸 하자고 하는 거는 이 정부만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예.
국민들에게 절박한 요구인 이 추경 문제를 국민의당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순전히 그냥 야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자면 과거의 추경 논의 때도 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다 발목 잡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물론 다 통관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요.
예.
첫해 추경 그게 박근혜 정부 시작하던 해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6일 만에 저희가 상정을 했고요.
예.
19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조직법도 국회로 온 지 5일 만에 상정을 했고요. 그런데
예.
지금은 추경이 17일째인가 이렇고.
그 정도 됩니다. 예.
정부조직법이 15일째인가 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협조할 거는 협조해가면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뭐 17일 뭐 이렇게 날짜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다 추경을 좀 더 법적으로도 맞게 내용적으로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당신들도 야당일 때 계속 그러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아무래도 이제 추경을 지금 당장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되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야당일 때 추경을 발목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 않았고요.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협조했고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쪽에서 네.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어떻게든 좀 협의를 잘 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당 입장은 좀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뭐 여당 이중대라고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아니라고 또 반대로 얘기하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모든 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중간에 낙마한 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 저희가 수용합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문제다. 우리가 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죠.
그건 예.
국민도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잘하는 일.
예.
그런 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한편으로는 개혁 진영 쪽에 있었고
예.
또 지금은 야당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대로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구분해서
예.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고
예.
그게 국민의당 정체성에도 맞는 일일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
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약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러니까 업무 보고라는 그런
네, 네.
그 형식으로 거기까지 갔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합의한 거는
예.
청문 정국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 청문회가 다 끝나서
예.
장관들이 임명되면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하자고 한
예.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청와대 업무 보고를 또 하기로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의 입장은 지난 정부와 다르게 우리는 부르는데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예.
성역을 두지 않겠다. 그리고 업무 보고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와서 하게 하겠다.
예.
이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국 민정수석을 꼭 부르자고 합의하자.
예.
이거는 그렇게 합의하자고 하는 거는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그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다른 의도 어떻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지난번 이제 저 한 분 낙마한
예, 예.
그분의 문제를 전체 문제인 양 이렇게 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우리 정부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거군요. 그래서
예.
저희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찍어서 할 것이 아니고
예.
또 지금까지 합의문에 그런 걸 써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사람을 찍어서 나오게 하는 그게 아니고 성역 없이
네.
하겠고
예.
그리고 업무 보고에 필요한 사람들은 부른다.
예.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업무 보고냐 아니냐를 이 개념 규정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할.
그러니까 업무 보고에 필요한 사람 나오라고 그러면 되지.
예.
지금부터 민정수석을 찍어서 합의하자고 그러면 그거는 일상적인 업무 보고가 아니죠.
그럼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면 조국 민정수석도 나갑니까?
그거야 뭐 그 업무를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예,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양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렇죠.
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역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는 무조건 다 못 나.
알겠습니다.
그 전혀 못 나왔잖아요.
예.
나오지도 않았고.
예.
그 지난번 우병우 그 민정수석 할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국정농단인데도 안 나왔잖아요.
예.
우린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예.
겁니다.
조금 그 부분은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각 정당의 해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가능하면 아무튼 다음 주에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네,
모시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반론 질문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국민의당하고는
예.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예.
잘 협력해서 이런 추경뿐 아니라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도 함께 잘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불매운동 일어나고 있는데 가맹점도...
네, 오늘 팩트체크는 오너 리스크라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오너가 개인적인 일탈로 그 업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결국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등을 돌리는 일 이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받기도 하죠.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태와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지금 네.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SNS에서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불매합시다.
네.
또 가맹점주들은 안타깝지만 회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가맹점 몇 곳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매출액이 무려 40에서 50%까지 떨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네,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줄은 건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타격이 좀 그만큼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매운동이 전적인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었거든요. 프랜차이즈 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불매 움직임에 즉각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런 수치들로 증명이 됩니다.
네.
소비자가 선택을 바꿀 대체제가 많고요. 또 여론의 수요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불매운동에 일시적인 영향을 받다가도 영업이익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걸 남양유업 사태 또 롯데 사건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영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 비해서 프랜차이즈가 불매운동으로 받는 타격이 좀 크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가맹점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도 원하는 바가 아닐 텐데
네.
구제를 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해서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과연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다수의 법률가들은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이후가 문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너 때문에 가맹점이 피해를 본 것이 맞는지, 또 받았다면 얼마나 받았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0월부터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액수로 3배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이나 불공정 거래, 이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네.
이번처럼 오너의 일탈로 피해를 본 사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결국 이제 소비자하고 오너 사이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취재 과정에서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본사와 가맹점이 맺은 계약서를 입수해서 분석할 수 있었는데
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누가 명성을 훼손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냐? 바로 을이 훼손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맹점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일방적인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갑이 잘못할 경우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동등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의 사태를 그나마 막을 수 있다는데 과연 갑이 받아들일지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기사들을 좀 보니까 국회에서 아예 법을 고쳐서 가맹점들의 피해를 줄여주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네,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미지 훼손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적시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향후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요. 제도도 중요하다. 하지만 오너의 존재를 리스크가 아니라 메리트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른바 오너 메리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네. 있었습니다.
오너 메리트는 처음 듣는 말인데 직접 만든 겁니까?
네. 오너 리스크에 네. 대항하는 개념으로 저희 팀이 붙여봤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좀 급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청와대 나가 있는 정재윤 기자 연결해서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 조금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죠. 정재윤 기자 나와 있죠?
네네.
예, 사드 관련, 그 관련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게 추가로 지금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과정과 관련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치가 앞당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새롭게 나온 내용인데요. 문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 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는 올해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한 기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5기를 내년에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지금은 2기가 배치가 돼 있는데요. 원래는 한 개만 배치하기로 돼 있는데 추가로 한 개가 더 배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이 사드 배치의 전 과정이 빨라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지금 당초 합의는 올해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한 개를 배치하는데 갑자기 네. 4월에 2기가 배치됐고 또 보고받은 바 없는 내용 중에 하나는 나머지 4기가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해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당장 이제 다음 주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네.
물론 사드가 지금 본격적인 의제로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사드 문제로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상황까지 로이터 통신하고 얘기를 했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쪽 청와대 관계자들은 좀 조심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사드 같은 의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상당 간의 그 의제로 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인터뷰에서도 밝힌 만큼 이 사드 관련 내용이 아주 안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이 지금까지 배치된 사드를 뭐 철거한다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합의를 네.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지킨다라는 것인데 아마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도 그 절차에 대한 발언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바로
네,
나온
맞습니다.
얘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얘기의 배경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온 얘기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건 없죠? 정재영 기자?
네, 일단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좀 더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추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나가 있는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제 시작을 하죠.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오행시 긴급회의입니다.
뭡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가지고 오행시를 짓는 이벤트를 페이스북에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다섯 글자라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일부터 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참여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일부 자유한국당을 응원하는 오행시도 있었지만 비난과 비판이 상당히 많았는데 몇 개를 먼저 보게 되면요.
예.
현재 약 9천 개 가까운 댓글이 모였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뭐 우리 유리 멘탈이 아닌 강심장으로 국민들과 함께 우뚝 선 당당한 좋은 말들이 나가다가 당당한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예.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들도 있었고요.
예.
다른 걸 하나 더 보면 정유라 씨를 빗댄 오행시도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죠. 유라인데요. 한국 오면 말 사준 데서 왔는데 국제공항에서 잡혔네요. 당신들도 공범인데 왜 나만 잡혔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 왜 좋게 써준 것도 있다는데 이런 것만 냅니까?
아, 좋게 자유한국당을 예. 응원하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을 텐데 예. 이런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예, 해당 팀의 그런 배경을 좀 알아보려고 연락을 계속 취했는데 예. 담당 팀이 계속 회의 중이어서 접촉이 잘 안 됐습니다.
예.
저녁 무렵에서야 통화가 됐는데 관계자는 무관심보다는 낫지만 폭발적인 관심에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쓴소리도 달게 듣겠다 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비난은 예상했지만 저렇게 폭발적일지는 몰랐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예.
29일까지 댓글 접수가 끝난 뒤에 경품도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등 약 수십여 개가 있는데 참여가 많기 때문에 경품 수도 좀 늘릴 거라고 합니다.
예. 그 뭐 좋은 뜻으로 쓴 사람들한테만 주겠죠?
아, 비판에 심하지 않은 비판은 주겠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18명의 박근혜입니다.
예.
예.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명 2인 중 18명이 서울에서만 18명이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사태 이후 개명 신청을 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직접 이 동명이인으로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의 느낌을 좀 들어보려고
예.
몇 명의 박근혜에게 접촉을, 박근혜님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잘 닿지 않았고요.
예.
일부 박근혜님은 접촉 자체를 상당히 꺼려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뭐 매체에서 이런 연락이 오는 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예, 예.
다른 보도에 따르면 내 그 왜 개명 신청을 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박근혜란 이름으로 안 좋은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서 이름이 나올 때마다 흠칫흠칫 놀란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박근혜란 이름에 사람들 선입견이 좀 있고 이름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미묘한 시선이 부담스럽다.
예.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럴 법하네요. 예. 예. 뭐 사실 뭐 그 유명인들의 얘기가 뭐 좋은 걸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나오면 같은 이름 가진 사람들은 좀 흠칫흠칫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요.
예.
예.
뭐 한 조직 안에서 동명이인 때문에 겪는 불편들도 좀 있는데요.
예.
한 예를 들자면 삼성그룹 안에 회장 이건희부터 이건희 부장 과장까지 32명의 이건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런 것도 어디 나옵니까?
지금은 인트라넷이 발달돼 있어서
예.
쉽게 알아볼 수가
아,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 번째 키워드 뭐죠?
세 번째 키워드는 후원금은 달랐다인데요. 다르다인데요. 예. 중앙일보가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선관위에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별 후원금을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예.
득표율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가장 많이 후원금이 모인 당시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로 14억 9,800만 원을 받았고요.
아, 이 여섯 사람 중 조원진 후보 빼고
예.
심상정 후보가 조원진 후보보다 물론 많이 표를 얻었죠. 근데 여기서는 1위였네요.
예.
예.
득표율과는 달랐고요. 대선 당일 날 후원금이 많이 모였고 심상정 대표의 경우는 고액 후원금은 하나도 없고
예.
소액 후원금으로만 1위를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13억 7,600만 원. 눈에 띄는 건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당시에 8억 9천만 원이 모였는데 5월 3일 날, 5월 2일보다 5월 3일 날 100배 넘게 후원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왜 하루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5월 2일 날이 바로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아, 그렇죠.
간 의원들이 있었고 이 소식이 예. 알려지면서 후원금은 많이 모였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나 홍준표 전 지사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대선 득표율은 2위와 3위를 했지만 후원금에서는 많이 낮았고요.
예.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국민의당에서 워낙 재산이 좀 많으니까 금전적 예. 후원은 없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2도, 대구 35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일요일까지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Took a deep breath in the mirror. He didn't like it when I wore high heels, but I do. Turn the lock and put my headphones on. He always said he didn't get this song, but I do.